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그러나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기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이달 말 일본과 한국, 중국을 방문해 각국 외교 장관들과 만납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전방위적인 위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사건 뒤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외교 분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자국 내 모든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에 맞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북한인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며 추가 긴장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결정이 즉시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모술 서부의 주요 정부 청사 건물들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이라크군이 총공세를 벌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라크군은 수개월에 걸친 전투 끝에 지난 1월 모술 동부 지역을 탈환한 데 이어 현재는 2주 전 공격을 재개한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 과정에서 모술 서부의 주요 교량 두 곳을 확보해 병력 이동과 보급품 수송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제기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어제 장시간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합의로 인한 위험성과 중동에서 이란의 공격성 그리고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유대주의 사태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들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와 유대인 공동묘지 기물 파손 사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공개된 중국 정부 예산에 국방 예산이 제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은 그러나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제출된 국가예산 초안에는 국방과 외교, 국가안보에 관한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부장은 구체적인 국방예산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정부는 지난 5일 AP통신에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1조 440억 위안, 미화로 151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인도네시아와 공동순찰을 벌일 계획이 없다고 말콤 턴불 총리가 밝혔습니다. 턴불 총리는 오늘 인도양 국가연합정상회의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해양 안보에 대한 더욱 밀접한 협력을 목표로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세 나라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동해 북부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1.5에서 3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태는 사드 배치 결정에 현명함을 각인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첫 배치는 지난해 7월 두 동맹이 한반도 방어 역량을 위해 결정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태평양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비를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요격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가 도착해 주한미군 모 기지에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다층 방어 체계와 미한 동맹의 방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5일의 여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태는 지난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 결정의 현명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동맹 차원의 방어 공약을 굳건하게 존중하고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사드는 철저히 방어적 체계로 영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위협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상승과 비행, 종말 단계에서 모두 요격하도록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는 당초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배치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두 나라 군 당국이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사드 포대는 6개 발사대와 미사일 48개, 운용병력 9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 경상북도 성주시 초전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에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착수해 일부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미한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요격 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사드 장비가 지난 6일 밤 미군 C-17 수송기편으로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해 주한미군의 한 기지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전개하기 시작한 사드 체계는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영 중이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 전개 작업이 개시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7일 한반도에 사드를 전개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방어적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체계가 미한 동맹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드 전개 작업에 착수한 사실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의 경제 압박 등에 대해 미국 측과 공동 보조를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7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도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사드가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만 방어용 조치이고 또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는 말씀이고요.
한국군 관계자는 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장비에 한반도 전개 작업이 착수된 만큼 성주 골프장에 사드 부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에 사드 장비와 병력을 배치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성주 골프장에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성주 골프장 현장 답사를 통해 지형과 기존 시설 등에 대한 실측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본격적인 기지 설계를 앞둔 준비 작업입니다. 성주 골프장은 건물뿐 아니라 진입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주한미군 측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군과 한국군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데 대해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해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유관 측에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명확하고 결연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취하는 조치는 모두 법에 따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군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력한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긴밀한 상호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황 총리의 이날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도 이날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같은 위협에 맞서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보복을 가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치밀하게 짜인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서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등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전형적인 무기 개발 과정이라는 해석인데요. 전문가들의 분석,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다시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맞물렸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가 잇따라 공개되고 역량 개선이 입증되면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자체에 더 무게를 두는 겁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6일 VOA에 북한의 발사를 전형적인 기술 개발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They have a accelerated development program in mind and they're moving ahead to try to implement that program.
최대한 빨리 미사일 역량을 완성하려는 개발 주체에 보다 근본적 동기를 주목하는 분석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중국의 대북 압박 등 북한이 불만을 표출할 만한 요인은 현재 충분합니다. 하지만 존 박 하버드대 연구원도 북한의 발사를 불리한 환경에 대한 모종의 항의라기보다 기술 개발의 연장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one thing that we have to look very carefully at is the technical component. North Korea is continuing with these ballistic missile tests in an effort to continually learn and improve the capabilities.
핵과 미사일 개발을 병행해 미국을 겨냥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갖겠다는 최종 목표 아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수십 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만 미사일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에서 크게 달라진 점 한 가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미사일의 원점입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의 설명입니다.
It's surprising if they were launched from Tongchang-ri. Because in the past that has been used for these larger missiles. And specifically the space program.
장거리 로켓만을 발사해온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인근에서 일반 군사용 미사일 시험이 이뤄진 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맥도웰 박사는 한국 당국의 분석과 달리 발사 장소가 차후 구성시 방현 비행장으로 밝혀져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종류에 대해선 이미 실험을 거듭해온 기존 형태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비행거리 1000km, 최대 고도 260km는 노동미사일 역량과 일치한다고 시작했습니다.
It was fired out about 1,000 kilometers and that the highest altitude it reached was about 260 kilometers. Now, that would be very characteristic of a no-dong.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패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공을 확신하는 여러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도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북한이 이미 수차례 시험한 스커드 ER이나 노동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역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is not even the kind of missile that was tested earlier this year, the Bukiksong 2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t's not even at that level, much less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에 담긴 기술 개발 의도에 힘을 실으면서도 북중 간 앙금 등 정치적 배경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trying to show that, you know, you cut off the coal and all this kind of stuff, but we're still not going to back off.
또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북한의 오랜 태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박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북한의 한국 공격에는 사거리 1000km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 최대 도시 12개에서 20개가 사거리 안에 포함된다며 중국의 미온적 대북 지지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lso a very strong slap at China. Because you don't need a 1,000-kilometer range missile to hit anything in South Korea.
동시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한 상황에서 중국의 시선을 내부에서 북한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되는 도발이 훨씬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접근으로 귀결될지 여부엔 전망이 엇갈립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의 이딴 도발이 강경한 대북 조치를 선호하는 미 정부 인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위험한 방안들은 제외돼 왔다는 전례를 들었습니다.
This will strengthen the hand of those who want to take a tougher position against North Korea. Every administration will want to review the full range of options. You know,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I think the options for how to respond remain as limited today as they have been for, you know, the last 20 years.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부담 또한 고스란히 한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 박 연구원도 군사 대응은 북핵 문제를 직시하는 매력적 선택인 듯 싶지만 득실을 따져보면 문제가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 respect to the military option, there are some appealing aspects of try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growing security concerns in a very direct fashion.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이 집약된 군사 시설이 중국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곳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 것은 쉽사리 안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적극적 대북 정보 유입이나 탈북 유도 등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quite likely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do some information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또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한 요격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보 전 차관보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사드 배치와 영내 미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 정부의 의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is will make the new president and his team more determined to, you know, certainly to deploy THAAD.
이어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그런 옵션을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최근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두 취급 훈련이었다고 밝히며 핵탄두 탑재 능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과장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가 참가한 가운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6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일본 열도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한 게 주일 미군기지 타격 훈련이었음을 내비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이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 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가 핵탄두에 해당하는 핵 전투부 취급 훈련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로 이번 훈련이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특유의 과장을 통해 주변국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핵물질을 넣지 않고 냉실험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실험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핵물질이 있든 없든 소위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일단 말로서 핵탄두를 실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겠나 싶은 거죠.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 전문가는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구형 핵탄두가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였기 때문에 북한의 소형화 수준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의 주장이 일정 정도 사실을 반영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훈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며 포병들이 김 위원장을 맞아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기 위한 미한 합동 군사연습에 대한 보복 의지를 다졌다고 언급해 이번 훈련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다면 미한 군사연습이 없을 때는 왜 미사일을 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일 뿐이고 일부러 미한연합훈련 기간에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부당성을 선전하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이번 미사일 훈련과 관련한 컬러 사진 13장을 게재하며 발사 성공을 선전했습니다. 사진 가운데 네 발의 미사일이 논바닥 한가운데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네 발을 쐈다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며 주한미군 배치가 추진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필요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위협을 통해 미북 관계를 새롭게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북한을 건드릴 수 없음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도 통상적인 미사일 훈련인 것 같지만 동시에 네 발을 쏘므로써 새롭게 미사일 기만 전술을 연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한미의 요격 자산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는 이것을 무마시키려는 북한의 미사일 전술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쏜다면 요격하는 측에서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전략군 김낙겸 사령관이 미사일 발사 현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총사령탑으로 불리는 김낙겸 사령관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6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촉발된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국은 자국 주재 대사를 추방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데니스 이그네이시어스 전 외교 차관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양 주재 대사관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그네이시어스 전 차관은 동아시아 담당 수석 차관보와 유럽 담당 차관, 또 미주 담당 차관 등 고위직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이그네이시어스 전 차관을 지난 3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남 씨 피살 사건 이전까지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관계는 어땠습니까?
Well, I think you can describe the relationship as being close and cordial. As you may know, Malaysia was only one of 23 missions.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평양에 2003년 대사관을 개설했고 서로 공관을 설치한 몇 안 되는 나라죠. 북한 고려항공이 쿠알라룸푸르 노선까지 뒀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운항이 중단됐고요. 게다가 관광사무소도 뒀었고 이 말레이시아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로서는 양국 교역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얻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를 경화 획득과 유엔 제재 회피의 근거지로 삼아온 북한만 혜택을 본 겁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비자 면제 협정까지 체결하면서 굳이 관계를 개선해 온 이유는 뭔가요?
Basically, Malaysia has always been open to all countries. I think our policy has been, we
가능한 모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최선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레이시아의 대외 정책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을 우려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지만 어떤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역시 북한에만 이득이 된 거죠.
말레이시아 헬프대학이 몇 년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명예박사 학위까지 수여한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That honorary doctorate is, I mean, there's nothing you can do except to laugh about it.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명예학위 증명서에 써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웃음밖에 안 납니다. 말레이시아 대학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말레이시아 당국의 김정남 씨 피살 사건 수사를 북한의 적대적인 세력과 야합하는 태도로 비난했는데요.
Actually, it surprised me that the ambassador would be so undiplomatic, so tactless in his approach.
북한 대사의 접근법에 외교 수완과 요령이 결여돼 상당히 놀랐습니다. 북한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외교관 업무를 어렵게 만들 정도로 주재국을 적대시해선 안 된다는 게 외교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말레이시아가 그런 비난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북한이 암살 배후가 아니라면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논리적 수순인데 북한은 스스로를 잘 변호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당초 이 사건에 사무적 접근을 했지만 북한 대사가 분노를 표출하며 근거 없는 비난을 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두 나라 관계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에 북한 정권이 연루됐다고 판단하십니까?
If something as big as this was taking place in Malaysia, he would have known.
이 정도 대형 사건이라면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철 북한 대사의 발언은 말레이시아 당국뿐 아니라 북한 정부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의 전임자는 소환된 뒤 처형됐습니다. 북한 대사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더군다나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땐 더욱 그렇죠. 북한 대사가 이렇게 거친 언행을 보이는 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Absolutely. I actually never understood why we extended visa-free privileges to North Korea in the first place.
물론입니다. 당초 왜 북한과 그런 협정을 체결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온 불리한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말레이시아 관광객이나 사업가는 볼 수 없는데 북한 관리와 요원들은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들어와 자유롭게 활동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느슨한 이민 통제와 감독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파기 결정을 환영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I think so. I mean, look, it is no secre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a very regimented regime. There's absolutely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떤 자유나 사기업 활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1980년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 뒤로도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 개인은 스스로의 의지나 이득과 관계없이 국가 이해를 위해 움직입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는 북한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는 것도 모두 당국의 뜻이자 경화를 벌어들이겠다는 목적 때문이고요. 이는 전 세계 북한 대사관의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식당 운영에서 밀수까지 온갖 활동을 벌이고 현지 회사를 세워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런 이해는 외교 공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말레이시아 정부 내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나요?
You know, in Malaysia we've generally been very lax about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그런 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감독은 전반적으로 매우 느슨합니다. 순진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 태도였다고나 할까요? 따라서 이번 사건이 경종을 울렸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내 북한인 등을 훨씬 엄격히 감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인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Yes, I think so. I think that there's increasing pressure from the public.
그렇습니다. 대중들은 말레이시아에 그렇게 많은 북한인들이 들어와 있고 원래 일하게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하루도 근무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정부 조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 취소는 대북관계 재검토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고 북한인들의 많은 현지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겁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시겠습니까?
I certainly feel that we should close our diplomatic mission in Pyongyang as it serves no purpose.
아무 소용없는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꼭 폐쇄해야 합니다. 북한이 현재 보여주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신호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외교 관계를 단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관계가 악화돼 대사를 소환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단절하는 단계까지는 좀처럼 가지 않으니까요. 평양의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닫는 것으로도 충분히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등이 노예 노동으로 규정하는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노동자 파견 문제도 영향을 줄까요?
Again, this is one of those issues that to me made no sense at all. North Korean workers are basically
북한 노동자들은 광산 등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위험한 곳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북한 노동자들을 절대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런 관행도 중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1980년대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When I was posted in Beijing, our embassy in Beijing covered North Korea.
저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중국에 주재했고 베이징 대사관에서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대행해 평양을 5~6차례 오갔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지도부를 만났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통제되고 세뇌됐는지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는데 회의석상에 함께 앉은 북한 총리와 외무상 등 고위 관리들이 하나같이 수첩에 기록을 하면서 김 주석이 웃으면 따라 웃고 웃음을 멈추면 똑같이 멈추더군요. 김 주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그들에게서 공포심이 느껴졌습니다. 트랙터 디자인에서 교과 과목 선정까지 모든 걸 위대한 수령이 직접 했다고 자랑했는데 굉장한 볼거리였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믿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런 공포 정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데니스 이그네이시어스 전 말레이시아 차관으로부터 김정남 피살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시에서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네 번째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자 김마태 씨. 김 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라곤 누이들 뿐입니다. 전 부인과 아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산천에, 그리고 마음에 묻고 왔습니다. 딸의 앞길 하나만을 생각하며 미국행을 선택한 김 씨. 먹고 살기 바빠 뒤돌아볼 새 없지만 가끔씩 그리움을 추스르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그리움을 누르며 사는 김 씨를 위해 지역 한인단체가 위로잔치도 열어주고 그 덕에 마음껏 울어도 봅니다. 북한 생각 언제 가장 많이 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언제 가장 얼마 정도면 그저 그 명절 때, 생일날 때, 이럴 때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날 특히 그 평통에서 추석 명절을 문화회관에서 했었어요. 북한 사람들 다 모여놨거든요. 그때 눈물 세게 흘렸어요. 이 북한에 있었다면 제가 외아들이었단 말이죠. 사랑을 세게 받고 북한에 있었으면 해마다 두 번씩은 묘지에 가지요.
해마다 두 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지금은 그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나도 그 애타서 하니까 애타서 돌아가시오. 아, 아버지는 늙어서 돌아갔지만 우리 집안 자체가 원래 좀 수명이 다 길어요. 원래는 근데 부모님 돌아가는 건 내가 못 봤단 말이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살았던 김 씨에 대한 보위부의 감시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던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기력이 약해진 김 씨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처한 상황에 속을 앓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보이는 자리는 그대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더해 김 씨의 마음을 한 번씩 훑고 지나가는 아픔.
죽은 와이프는 차사고로 죽었어요.
차사고로요?
네. 아들은 97년도에 내가 보이부 추격을 세게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잡으러 다니는데 피하다 나니까 그때 소화불량 걸려서 아들이 죽었어요. 소화불량.
이렇게 김마트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런 아픔은 엄마와 오빠를 잃은 하나뿐인 딸 혜미에게 따뜻한 가족을 다시 갖게 해주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었는데요. 김 씨 자신도 자유를 찾은 이 땅에서 좋은 여자를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도 이루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와이프를 빨리 오게 되었고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어떤 점이 이렇게 내 아내로 평생 살 사람으로?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마음이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제가 보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재혼이 힘들잖아요. 결혼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남편이 돌아갔다는 거. 이혼하지 않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상대방에 대한 연인의 감정이 살아있겠죠? 그쵸? 원망보다도 연인의 감정이 더 살아있죠. 뭐, 아쉬운 감이 더 있고, 뭐, 좀 더 위해줄 수 있겠죠?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조선족 여성과 역시 2015년 결혼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가 몸의 절반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중풍 환자지만 아내의 인품이 마음에 들어 돌봐주고 싶었다는데요. 조선족 아내에게 딸이 하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쭉 보니까 이 와이프도 괜찮지만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우리 딸과 잘 어울리겠고 우선 미국 문화 잘 배웠고 참 또 코리아 문화 배워야 되겠지 아무래도 제 나라 사람인데 제 핏줄을 잊어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주 잘 통할 수 있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잖아요. 딸 키우는데 얼마나 좋겠지요. 딸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겠지요. 되더구나 같이 사는. 하고 형제가 되는 거죠.
김 씨는 아내 덕에 딸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살 조웬인데요. 영어가 불편한 자신을 도와주고 딸 혜미의 미국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 참 고마운 딸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조엔은 2년 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 씨와는 다르게 조엔은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겠다고 그럴 때는 나랑 언니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어요?
내 생각에는 엄마가 너무 빨리 결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좀 갑작한 일이에서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3년, 4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는 것이 싫었던 건데요. 하지만 새아빠와 언니와 생활한 지 2년이 돼가는 지금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단짝이 생긴 건 엄마뿐만이 아닌데요. 조엔에게도 친구 같은 언니가 단짝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살아서 언니 있는 기분이 모르고 그러고 어떤 데 혼자 있어서 맨날 외로웠는데 언니 생겨서 같이 말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내가 문제 있으면 언니한테 말할 수 있고 언니도 문제 있으면 나한테 오고 뭐 말해줄 수 있고
조엔은 북한에서 온 언니의 이전 삶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기억하는 게 좀 안 좋은 기억이 돌아올까 봐 안 물어봐요. 많이.
일부러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언니가 북한을 빠져나올 때 고생한 얘긴 들었습니다.
조금만 들었어요. 길가에서 잤다고 그러면 잘 안 믿고 그러고 이렇게 그 정도로 나쁠 수 있는지 생각도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많이 복받았는 것 같아요.
난민으로 들어온 아빠와 언니도 곧 미국 시민이 될 거라며 기뻐하는 조엔. 언니의 미국 생활 적응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언니는 미국말 진짜 빨리 배웠는 것 같아요.
둘이 영어로 얘기해요?
네. 굉장히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ESL 클래스에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배웠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엔은 아픈 엄마를 돌봐주는 언니가 고맙습니다. 친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해왔던 일을 언니와 새아빠가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조엔은 싫었던 엄마의 결혼이 그리고 낯설고 불편했던 탈북자 아빠와 언니가 받아들여졌고 이젠 가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서로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서로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김씨 가족은 행복한 모습입니다.
어떤 데 말이 안 통해요.
한국말도?
네. 왜냐면 거기도 약간 사투리 있어서 나도 약간 말을 이해 안 하고 내가 말하면 또 그쪽도 안 이해하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엄마도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이제 천천히 엄마도 이쪽 말도 이해하고 이쪽 말도 이해해서 엄마가 약간 중간에서 그냥 번역 약간 해요.
엄마가 다리가 돼주시는구나.
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다섯 번째 사연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이 오늘도 많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에헴 하고 소리를 내니까 지금 한국은 독감을 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중국 국가여행국이 오는 15일 이후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 금지 지침을 내리면서 한국의 여행업계, 숙박업, 항공사, 면세점, 주요 도시 상권 등 관광업계 피해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제주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에서는 뭐 대책반이 가동되고 있고요.
네.
이 하루 사이에 어제 오늘 서울 명동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
중국 여행객들이 절반가량 사라져서 생계가 걱정된다는 이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더 커졌고요.
네.
본격적인 봄 관광철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던 서울 등 주요 도시 호텔 등 숙박업소들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어떤 피해가 더 커질지 뭐 이에 대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제주도에서는요. 6일을 기준으로 21개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했던 11만 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에서도 다음 달부터 한 7개월 동안 한 7만 명이 단체로 방문을 하기로 했다는데 최근에 예. 보류하기로 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전해졌습니다.
예.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네네. 파장은 상당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뭐 15일 이후부터다 본격적인 피해는 아마 한 달 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본격적이기 전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행 상품 추가 판매는 이미 정지가 된 상태고요. 여행된 여행 상품, 예약된 여행 상품의 취소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 관람객이 없어서 임시 폐장을 결정했습니다.
예.
이달 17일부터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는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역시 중국 업체들이 불참 통보를 하면서 이 반쪽 행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중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 인천, 부산, 제주도 오가던 크루즈 관광선이 있었습니다. 배가 한번 들어오면 엄청난 사람들이 쏟아져서 늘 환호성을 불렀었는데
예.
2014년부터 지난 5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도 불렀는데 요즘 걱정이 정말 태산처럼 쌓이고 있답니다.
네.
한국 금지 지침을 내린 이후 일주일 만에 중국 상하이, 칭다오, 텐진 등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 한국행 상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번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줄도산 등의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업계에 지금 피해 실태를 파악하면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좀 노선을 전환하고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으로 일본 쪽의 관광객들을 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 융자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예.
한국산업자원부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철강, 전자 등 13개 정도의 피해 업종이 나타나고 있고
예.
통상 점검과 함께 역시 대응책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로 양국 간 분위기가 악화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중국 대사관 쪽 경비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네네. 그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성 조치 이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국에 반대하는 반중 감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 경비가 강화된 서울 중구에 자리한 주한 중국 대사관 앞 오늘 보수단체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
중국은 사드 보복을 중단하고 한국의 안보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한국이 최소한의 안보 조치를 한 것에 문제를 삼는 중국의 행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중국 내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뭐랄까요? 맞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내에서도 네.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중국 측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주요 제품을 팔리지 않게 해서 같은 어려움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한국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을 좀 회수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관광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생활시장에서는 중국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예.
중국 칭다오 맥주, 지금 최근에 그 한국 그 마트, 대형마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칭다오 맥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칭타오 맥주를 먹지 말자 중국의 IT 제품인 샤오미, 하이얼 등 중국산 텔레비전도 반중 감정이 지금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이 무역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일방적인 피해만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경우 중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금 각계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오늘쯤에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미뤄졌습니다. 오늘 평의가 끝난 뒤에 선고기일 통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 모든 그 뭐 기자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예.
평소에 오전에 열렸던 헌법재판관 회의가 오후에 열리고 이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났는데 좀 결정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최근 도청, 감청, 방지 장치를 새로 설치했고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선고 기일은 빠르면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한국 내 모든 관심들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와 동해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진 소식이 사람들을 좀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48분쯤 한참 자고 있을 때 경상북도 구미시 북북 서쪽 23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3시간쯤 뒤에 강원도 동해시 이 동북 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어제 아침 새벽 6시 21분에는 또 전북 부안군 북서쪽에서도 그 해역입니다. 규모 2.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사흘간 살펴보니까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5번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는데
네.
왜 이런 지진이 계속되고 있을지 지금 사람들의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규모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동해안 지역의 지진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요.
네. 그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것이 1978년도부터인데요. 그동안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났던 건 7차례 뿐이었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5번이 최근 사흘 동안 이어진 지진, 그리고 여진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수만 해도 9차례나 됩니다.
예.
사람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어서 기상청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지진의 조짐은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파란 하늘을 반드시 수호하자라고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공기오염, 스모그 문제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스모그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중국 당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